주보 안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사망사항 함께 읽겠습니다. 제23장 국가위정자 3절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떠맡을 수 없다. 그렇지만 교회 질서를 보장하고 통일과 평화가 보존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고 모든 불경건한 것들과 이단들을 억제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한 요소와 악습을 예방하고 개혁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정당하게 결정되고 집행되며 준수되도록 명령을 바라는 것은 위정자의 권한이요 또한 의무이다.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교회의들을 소집하고 거기에 참석하여 무엇이든지 그 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선하는 권한이 위정자에게 있다. 4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들을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순종치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 직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물며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때에 교황이 그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백성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교황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는 기타의 다른 구실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국가위정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그 이름이 그 명칭이 신앙고백서인데 왜 신앙에 관한 도리가 아닌 이 국가위정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신앙고백서 안에다가 포함을 시켰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혁주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은 교회만이 아니요 국가를 비롯해서 세상 모든 단체와 그 다음에 각종 문화 영역 모든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그 영역 가운데 드러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리켜서 개혁주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입장 때문에 국가 문제, 국가 위정자의 문제가 신앙고백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신자가 살아가는 세상을 절대로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또 우리가 즐기는 문화, 취미생활 이런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될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자가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고 신자는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되고 신자가 교회 안에서 교인의 일원으로서도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또 국가에 속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국가 위정자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적 견지에서 볼 때 결코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영적인 삶과 또 우리의 도덕윤리적인 그런 삶의 부분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 그 다음에 이 공동체와 모든 것들을 다 부패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 다스린 자를 줘야 되겠다, 두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본성을 둬서 이렇게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이 국가 위정자들을 세워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이 사회는 자멸했을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 두셔서 이 세상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 위정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런 그 주제를 여기다 집어놓은 것은 결코 신앙적 견지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3절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유인물 받으셨죠? 예.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1788년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개정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왼쪽에 나타나 있는 이 개정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미국으로 건너갔던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이 1646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원판을 자신들의 신학적 견지에서,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에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주보에 나타났던, 그리고 이 오른쪽에 함께 있는 이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원판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선 먼저 오른쪽을 보십시오. 원판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의 열쇠 권세를 떠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위정자는 절대로 이런 일에 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우선은 위정자들이 할 수 없는 교회 독특한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가만 보시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지 않은가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보시면 그렇지만 교회 질서를 보장하고 통일과 평화가 보존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고 모든 불경건한 것들과 이단들을 억제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한 요소와 악습을 예방하고 개혁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정당하게 결정되고 집행되며 준수되도록 명령을 바라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정자의 권한이요 또한 의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쭉 살펴볼 때 교회 질서를 보장한다든지 교회 평화가 보존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단들을 억제한다든지 예배와 권징 뭐 이런 것들은 교회 직분자, 교회 치리자가 담당해야 될 영역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위정자가 담당해야 될 영역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보시면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 회의를, 종교 회의를 소집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선하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위정자에게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개정판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똑같지요? 네. 그 다음에 혹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간섭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고 같은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임무이다. 폭력이나 위험에 염려 없이 모든 교직자들이 신성한 기능의 모든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된다. 위정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정규적인 정치와 권징을 정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교파에 자발적으로 회원이 되어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라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려 할 때 국가의 그 어떤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종교의 구실로나 불신앙의 구실로 모욕이나 고문을 당하거나 학대나 상해를 당하여 고생할 이 없도록 선량한 시민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할 의무가 위정자들에게 있다. 또 모든 종교적, 교회적 집회가 방해와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원판은 국가 위정자가 교회와 관계된 일에 상당히 간섭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정판은 국가 위정자가 교회의 고유한 일에는 간섭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46년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원판, 이것은 종교 간섭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788년도 미국으로 건너간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개정한 이 개정판은 종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것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을 하시면 또 혹시 틀릴 것 같으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왜 그러면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원본을 개정을 했는가? 원본을 개정했다는 것은 원본에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원본이 종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발적인 교회 회원들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나 자신들의 신념을 따라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릴 때 국가나 국가의 법률은 간섭할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대로 요즘 보편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신학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입장을 따르지요. 종교 분리의 입장을 따릅니다. 그래서 지아이 윌리엄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23장 이 3절은 원본보다 개정판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입장이 맞느냐, 아니면 원래 쓰여진 이 원본의 입장이 맞느냐, 어느 입장이 맞을까요? 많은 보수적인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개정판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지금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 그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지금 위해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그 목사님이 쓰는 논문이 뭐냐면 원본이 개혁주의적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걸 그냥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과 없이 왜 이들이 이렇게 작성을 했겠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 정교 분리의 형태가 아닌 서로 간섭할 수 있는 정교 간섭의 형태로 작성하게 된 것은 첫째로 그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앞으로 뭐 이수한도 강사님이 뭐 교회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니까 그게 나타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당시에 상당한 그 국가와 교회 간의 그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피에 메리 여왕 같은 이런 사람은 카톨릭을 심으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영국 의회는 장로 교인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감을 품었던 왕이 의회를 해산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신은 장로교 주의자들의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그런 의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산을 해서 다시 국회의원들을 뽑았는데 또 장로교인들이 대다수가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왕당파와 의회파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의회파가 승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적인 그 내용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책을 좀 보시든지 또 앞으로 이제 그 교회사 강의를 통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모여들었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서 빚어졌던 문제를 어떻게든지 신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 여기에 이제 묻어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신학 논쟁이나 또 신앙 고백서는 그 당시에 신학적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무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될 1640년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모든 사회 제도가 다 한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가 다른 의무와 다른 일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소수 사람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는 것은 왕정 통치를 거부하는 매우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1643년 7월 1일에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 모인 이 총회에 모인 이 신학자들이 국가적인 교회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그 당시에 세속 정부와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의 권위 아래서 조화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밤낮 다투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국가를 하나의 제도로 좀 묶어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는 국가 내에 존재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장래를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였어요. 교회만을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내리는 이런 결정이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의견이 여기에 지금 녹아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교 간섭의 입장에서 이 신앙고백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 이 1788년도 개정판에는 왜 정교 분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왜 건너갔습니까? 그것은 국교회의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는 국가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입니다.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원본하고 개정판하고 세 군데가 차이가 나는데 그 첫 번째는 20장 4항입니다. 예배와 안식일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예배와 경건에 관한 기독교 원칙에 위배되는 자들을 교회에서만 아니라 국가 위정자의 치리 아래 둘 수 있다, 이렇게 원본에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예배와 경건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자들을 국가에서도 치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23장 3항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31장 2항인데 그거는 노회, 대회, 총회에 대한 주제인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가 위정자가 노회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본에. 왜 이렇게 원본에는 국가가 교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일에 간섭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왜 1788년 개정판에는 도무지 간섭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미국으로 건너갔던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국교도들의 핍박을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망명을 왔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정교 간섭의 원칙 하에서 작성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원본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회의하고 필라델피아 회의가 모여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해놓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미국 장로교의 입장이 일말 이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위정자가 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하면 국가가 세속기관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 특별히 국가 권력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그 원본을 만들었던 그 신학자들은 이런 위험성을 알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그 당시 신학자들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뭐 옥스퍼드 뭐 이런 유수한 대학의 신학 박사들이요, 아주 경건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시대 이래 기독교 세계는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와 돌트 회의보다 더 뛰어난 목사들로 구성된 회의는 결코 보지 못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신학자들의 그 실력이나 경건의 수준은 교회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5일까지 5년 6개월 22일 동안 모였는데 총 회의를 몇 번 모였느냐 하면 1163번. 1163번 동안 모여서 만든 게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엄청난 정렬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글을 작성했는지 몰라요. 이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신학자들의 그 면면을 헤아려 보면 앞서 이 종교 분리의 원칙에 있었던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그들이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로 본문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은 하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언약 신학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기관이 바로 국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고, 국가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에 보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도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는 너희들대로 살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시면 교회의 외적인 질서를 하고 통일과 평화가 보존되게 하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가 위정자가 아무 일에나 어떤 일에나 교회 영적인 일들까지 간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읽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떠맡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되어지는 특정한 임무에 대해서까지 국가 위정자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왜 국가에 치리를 받아야 되느냐면 교회도 국가의 사회단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의 외적인 질서와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만약에 반기를 든다든지 이런 일에 반하는 일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사기를 쳤는데 국가 치리자가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일에 개입할 수 없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위정자는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그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종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전혀 비상식적이고 일반 사회법과도 충돌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국가가 행해야 될 그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국가와 교회, 종교 분리의 원칙은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여러분들 재세례파라고 하지요, 침례교, 아나베티스트, 베티스트들의 입장입니다. 칼빈 당시에 재침례교도들이나 또 미국으로 온 침례교도들은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 신약에 근거해서 국가와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입장은 국가가 국가 위정자의 치리하에 있다, 국가가 교회가 국가 위정자의 치리하에 있다 라는 앵글리칸 철치, 흔히 성공회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런 입장하고도 다릅니다. 성공회는 국가가 교회를 치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장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수장령? 수장령이 뭐냐면 국가 통치자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치리하에 들어가느냐, 국가 위정자의 치리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입장은 이런 앵글리칸 철치의 입장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만 가톨릭의 입장하고 달라요. 로마 가톨릭의 입장은 또 뭡니까? 교회가 국가를 장악하는 거죠. 이런 입장하고도 또 다릅니다. 또 무엇하고 다르냐면 앞서 제가 침례교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침례교도들은 국가와 교회를 나눠놓는, 분리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과도 다른 거예요. 언약신학의 근간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우리 청교도들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입장은 국가와 교회의 기능적인 분리는 인정하면서도 상호 동시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원래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36항에 위정자들에 대하여라는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직책은, 위정자들의 직책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위정자들의 직책은 세속국가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일을 살펴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된 예배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 위정자의 의무라,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들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잠시 언급했지만 이런 큰 흐름 가운데 본다고 하면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입장, 종교 간섭의 입장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생각했던 그들의 입장은 결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미국 대통령 부시가 2차로 당선이 될 때, 그 2차 당선이 될 때 그 앞장섰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신복음주의, 이 보수적인 이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투표를 해서 부시를 당선시킨 거예요. 이런 일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한기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한기총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때로 어떤 성명서를 내지요, 목소리를 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종교 간섭의 입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에 복속되어 있지도 않고 국가는 교회에 복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국가나 교회나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와 교회는 좀 다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베풀어지는 그런 영역이고 국가는 일반 은총이 베풀어지는 나라의 기강이 세워지고 죄가 확산되는 일을 막는 그런 영역이 바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와 교회가 서로 이 잘못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두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견제하도록 하셨느냐. 국가가 잘못되면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교회가 잘못되면 국가가 목소리를 내어서 이 두 기관이 상호 건강한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잘못하니까 누가 와서 지적해요? 나단이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열왕기서를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잘못하니까 요시아나 히스기야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국가를 통치하고 섭리해 오신 그런 경륜과 그런 방식들을 가만 보면 서로 따로따로 노는 그런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국가가 잘못되면 교회가 어떤 목소리를 바라고 교회가 잘못되면 국가가 목소리를 바라는 이런 서로 상호 견제의 원칙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정한 바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는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교회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교회가 교회답게 서갈 수 있도록 모든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 장경재 목사님이 예전에 그 설교 시간에 해주셨던 하나의 그 옛날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1930몇 년인가 대구 제일교회에서 총회가 모였는데 그때 그 호주 선교사 스코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경이 무호하다 라는 말은 내가 구원파에서도 못 듣고 미국에서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이 어떻다는 거죠?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수적인 신학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무엇을 주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들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모인 그 총회 안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 그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유엔 사령관,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위수지역 사령관이 와가지고 그 사태를 평정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물리적으로 난장판이 되고 요즘에 흔히 뭐 다투는 어떤 교회에서 여기서 막 찬송하면 여기서 그 확성기 가져와서 사이렌 막 틀어놓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 국가에서 그걸 두고 보지 않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는 국가가 일에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에 지금 웨스민스터 신학자들이 서 있는 것이고 국가위정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그때는 또 교회가 목소리를 바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31장 5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위정자에 대해 겸손한 탄원서를 내거나 양심에 맞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할 때 왜 국가가 이렇게 하는가? 탄원서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언을 하기도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영역과 국가 영역은 두 기관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 하에 있어야 되고 국가는 국가로서도 교회는 교회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의 조건을 구비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국가가 어떤 일들까지 해야 되는가 이야기하면 우상숭배나 하나님의 명,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또 기타 공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정도로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세속국가에 대해서 그런 참 생각을 그런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적어도 국가가 교회의 순수성을 보장하는 그런 일에 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와 위정자들이 그러면 자기 권세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율법에 반한 일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또 교회가 비판하고 교회가 또 나름대로 어떤 영향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정치에 직접적으로 막 개입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왜 작년인가요?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로 난상 토론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독교 정당.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독교 정당을 안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그 진취적인 이런 자유적인 주의적인 그런 신학적 입장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의 원칙에서는 기독교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요 신자가 개인으로 참여해야 되지 공동체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일과 같은 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4절에 잘 나타나고 있지요. 제가 3절을 설명을 좀 오래 했는데 4절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짧게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조세와 그 밖에 공과금을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이 백성의 의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아주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신자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평안하지 못한데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데모가 나고 구테타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주일날 모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늘 신자들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특별히 또 신자가 위정자가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고려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앤조이나 아니면 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만든 그 기독교인의 선거 원칙 이런 것들에 감안 그 원칙을 보시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뽑아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장로라고 해서 뽑아줘서는 안 돼요. 물론 장로라고 해서 뽑지 않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믿는다 교인이다 라고 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교회 일꾼을 뽑는 생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뽑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를 다스리는 치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따라서 그의 도덕성이든지 그의 통치 능력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항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황이라고 해서 예외를 줬다는 거예요. 위정자들 위에서 교황이라고 해서 무슨 행사를, 무슨 권세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중세 때는 교황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이런 것처럼 교황이 막 옷을 벗기고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네? 이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제들이 상당한 대우를 받는 나라들이 있다 그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아일랜드 같은 이런 나라,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차를 막 몰고 가다가 교통순경이 세웠습니다. 과속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사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사통과예요. 이런 입장이 뭐지요? 교회가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로만 카톨릭 입장이죠. 이런 나라에서는 사제들이 국가의 어떤 원칙을 좀 어겨도 별로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지요. 이런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이든지 교회 직원이 아니든지 이런 시민법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룬 주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웠죠? 어렵긴 했지만 또 우리 신자들이 또 몰라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국가가 교회를 장악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가 국가를 장악해서도 안 되는, 그리고 국가와 교회가 서로 구분은 되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서로 영향을 발휘해서 견고하게 서가는 이런 입장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서간 신앙의 선지들이 남겨놓은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고민과 갈등 가운데 이 귀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너무 얕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때로 좀 부족해서 우리의 사고의 틀 자체가 연약해서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의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저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옵시고 우선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얼마나 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참 경건과 기도 가운데 깨워서 이 귀한 고백서를 만드는지를 잘 헤아려서 우선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이런 말씀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과연 합당한 말씀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참으로 성경의 말씀에 위배됨이 없이 이 신앙 고백서들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